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이고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제가 2010년에 신대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때 빅히트를 쳤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죠. 책 제목 썼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입학했는데 이제 그때는 일반 학부를 나와서 이제 신학 한 거에 대한 막 갈망과 갈증이 막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막 신학 서적과 신학 도서를 찾다가 도서관 한편에서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을 봤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보니까 내용은 뭐냐. 인사 담당자들에게 추천하는 책 1위.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도 아닌데 그 말씀이 막 그 책의 제목이 막 되게 막 이렇게 큰 활자로 막 다가온 겁니다. 궁, 궁, 궁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제가 없었고 지금 제 서재에 이게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어려서부터도 말씀 많이 들었고 최근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그 책의 이름이 떠오른 게 웬일입니까? 다시 그 책을 폈었습니다. 저는 아주 책을 지저분하게 봅니다. 제가 그때 힘든 1학년 때 받았던 막 하나님 말씀과 이걸 꽉 결부해서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썼던 게 이겁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뭘 꿈꾸냐 인간이 the best 최고를 꿈꾸죠. 김덕인 권사님 이미 늙으셔서 이 노년의 몸에도 내가 권사 중에 최고가 되겠다 마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그 욕심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베스트가 되고자 한 번쯤은 꿈꾸지요. 1학년 때 꿈꾸다가 2학년 정도 되면 현실을 직면하고 3학년 때가 되면 그저 담임 목사가 꿈이고 졸업을 하면 목회지가 있는 것이 감사하는 현실 앞에서 그 꿈이 무너져서 그렇지 인간은 항상 베스트를 꿈꿉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이 책은 더 베스트를 추구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 영어로 the only.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오직 한 사람이 되자라는 책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의 그 호텔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 그 당시에 2010년도 그 책을 썼을 때 이 세상에 최고의 호텔이 있었습니다. 7성급 호텔이. 그게 두바이에 있습니다. 최초의 높이, 또 최고의 높이, 최대의 부대 시설을 자랑하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 정말 더 베스트를 상징할 만큼의 호텔 중에 호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하죠. 그 하룻밤의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그 식당의 음식을 먹어보고자 합니다. 반면에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반면에 저 필리핀에 있는 전통 오래된 100년 이상 된 호텔을 비교합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시설도 아니지요. 필리핀이니까. 물론 최고의 높이도 아니지요. 물론 별이 7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것은 참 유일한 서비스랍니다. 그들만의 전통 의복을 입습니다. 그들만의 전통을 그 호텔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그러한 전통들이 묻어있는 오래된 앤티크 가구들을 놓고 오직 그 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필리핀 전통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필리핀의 100년 이상 된 호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 7성급 호텔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누구나가 최초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최대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 the best는 언젠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최초는 바뀌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최고의 높이는 깨지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최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최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 영원한 the best, 더 최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겠느냐? The only, 유일한 것을 추구하여라. 과연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너희들만의 유일한 스펙, 너희들만의 유일한 경험, 너희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너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best를 추구하기보다 정말 유일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일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했냐? 스펙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유일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 또는 유사한 것 두 개거나 세 개는 언젠가에 의해서 다른 가치에 의해서 엎어질 수 있지만 유일한 것 이것이 유일하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라. 저는 그 책을 읽고 제가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썼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도 아니죠. 제가 기업의 CEO도 아닌데 그 말씀을 쭉 읽고 그래 내가 최고가 되기보다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대체에 불과한 하나님만의 유일한 주의 종이 되자 그게 제가 그 신대원에서 꿈꿨던 2010년 너무나도 뜨거웠고 너무나도 찬란했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았던 제 본연의 박상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책을 안 읽었더니 그 책에 먼지가 쑥 쌓여있더라고요. 다시 마음껏 그 먼지를 마시고 그 책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베스트 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베스트의 빈점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기록이란 것은 바꾸어지게 돼 있고 만들어진 금메달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금메달은 바꾸어질 수 있으나 오직 유일한 것은 대체에 불과 오직 바꾸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꿨으면 좋겠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스펙을 쌓아가고 여리고성을 쌓아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경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대화,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그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리핀의 100년 된 전통 호텔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두바이는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오직 그 필리핀의 100년 된 목재 가구의 그 호텔만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스토리를 써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한 인생이 하나에 나오고 세상의 스펙으로 가득한 인생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한 인생을 대변하죠. 여기에서 골리앗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의 스펙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스토리로 가득한 다윗이 이기느냐? 스펙으로 출중한 골리앗이 이기느냐? 결론은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엘라 골짜기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왔던 소년이지만 짧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고 더불어 무할례자였고 하나님을 부인한 세상에서 그 신체와 힘과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최고의 것으로 무장한 스펙 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스펙에 출중한 하나님을 부인한 골리앗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나아갔던,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다윗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앞뒤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우리 세 가지로 한 번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터에 착출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 의합니다. 다윗아, 너희 형들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하는지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거라. 궁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형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떡과 치즈와 곡식가를 가지고 형들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딩들이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 셔틀. 우리 어른들이 다 안 오시는군요. 빵 셔틀 모르십니까? 빵 사와 그러면, 힘 있는 중딩이 빵 사와 그러면 돈 없고, 아니 돈은 있는데 힘 없는 애들은 알았어 하고 매장 가서 빵을 사옵니다. 이게 그 불쌍한 빵 셔틀입니다. 좀 아셔야 합니다. 네, 선조들한테 자랑하십시오. 야, 너 혹시 학교에서 빵 셔틀 아니지? 와, 우리 할아버지 이럴 겁니다. 빵 셔틀이 그 일명, 그 유명한 왕따를 대변하는 말 중 하나죠. 왕따라서 힘 있는 것들, 야 빵 사와, 돈 없는데, 돈 나와서 100원당 나오면 100원당 한 대다. 오, 알았어, 빵 사오는 빵 셔틀. 다윗은요, 아무도, 형들도 아버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냥 빵 셔틀로 형들한테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딱 이르니 분위기 어땠냐? 심상치가 않습니다. 40일 주야로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못하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자 해도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자. 그 조건이 뭐냐? 많은 재물 주겠다. 두 번째, 내 딸을 주겠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순서다. 무서울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때 골리앗이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 그 블레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막 스펙이 화려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이름입니다. 개똥이, 말자, 우리 어머니 조남 순덕, 순환순에다가 덕덕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함자를 막 불러서 김순자 덕자 되시는 우리 어머니.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뭐예요? 이러한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부르면 기분이 나쁘죠. 혹 내 이름을 잘못 써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그게 나를 모욕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그래서 부모님의 존함을 이야기할 때는 뒤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이야기해야만 했던, 그만큼 이름은 귀하고 그 이름은 존귀한 것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자들을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남과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갖춤과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가 과연 내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가 과연 내 이름의 이 위력을 알고 때로는 엘사다이, 또는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주의 이름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고 그 이름을 붙드느냐. 아무리 무서워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찌질하여도, 아무리 모자라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이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스펙을 다 쌓을 수 없습니다. 스펙의 화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부하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펙을 갖춰도 나를 깨부수는 놈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쌓았던 스펙이 이토록 허무할 줄이야. 엄청 허망하겠죠. 차라리 그런 대신에 그 시간과 그 젊음과 그 열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는 인생?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 그 누구도 나를 따라할 수 없고 내 이 스토리를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알면 하나님과 내가 둘만이 알 수 있는 그 인생, 그 스토리,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속에 발동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과감하게 들어 쓰실 때가 있고 우리는 그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이름을 붙드는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의 이름 오죽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드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또 저때에는 저런 하나님을, 실패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괴로울 때는 저러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의 스토리는 풍부해지는 것이고 그 스토리가 부유하고 그 스토리가 풍부한 인생, 결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추시지 않습니다. 뭐 하실까요? 높여주십니다. 왜요? 그를 높일 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세상의 스펙만 쫓아요. 겉모습만을, 외형만을 쫓습니다. 여러 가지 증명이 될 만한 성적들과 증명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쫓습니다. 물론 그거 준비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에 모든 시간을 쏟고 모든 젊음을 쏟고 모든 내 인생을 오리하기에는 그 스펙은 그렇게 겉보기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다. 솔로몬도 그 다 누린 이후에 마지막은 헛됨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끝은 허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솔로몬처럼 스펙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쫓아 산 인생은 마지막에 헛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까? 모든 인생과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쫓는 인생은 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의주의자가 될 것이고 염세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유일한 스펙을 이 유일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 스토리가 다양하고 넘버링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어져 가고 내가 얼마든지 필요하면 뽑아 써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풍부하신 그 찬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 세상 가지고 스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로 세상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귀히 여겼다라고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26절이죠. 동일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불의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긴다 그러면 40일 주야로 하나님은 모독하는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나갔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겁니다. 왕부터 저 아래 평군사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한 겁니까? 그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무할례자,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긴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가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28절 말씀에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떠한 말까지 듣냐.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내 동생이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지금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스토리로 무장한 유일한 다윗이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에 어떠한 소리가 있냐면 친형조차도 그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하러 가냐?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네가 참 뭐하다? 완악하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이러한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조용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서요, 하나님 이름 높이잖아요. 다들 이상한 소리 합니다. 다들 나를요, 이상한 눈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온갖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형의 무시와 형의 이 교만하다는 소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도 이 다윗을 무시하느냐? 사울왕도 무시합니다.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한 때에 그의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미 다윗은 마시가도 한참 갔습니다. 이미 1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 기름 부어 이미 세운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린 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께 쓰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또다시 무시를 당하죠. 또다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고 터부시를 당하고 너는 할 수 없나라고 조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반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이러한 자들의 방해가 있고 이러한 자들을 이기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처럼 불신앙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타이밍도 모르고 하나님의 쓰심도 모르는 그런 사울왕처럼 되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분의 집회를 수원제일교회에서 들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예수님을 지독하게 제대로 믿고 난 후에 내가 복음으로 살았더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그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음으로 아둥바둥 사느냐? 복음이 당신 인생의 전부냐? 라고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다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이면 다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나에게 복음은 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어찌나 시원하고 좋든지 그분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저는 매우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다! 십자가면 다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복음이면 반대! 이러거나 십자가 가지고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긴 자를 하나님 과연 존귀히 여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자를 과연 하나님이 높이시겠냐 이거죠. 다윗의 인생은 복음이면 다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였고요. 그 들판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는 다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이기에 그 하나님이 다이기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오래할 수 있었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는 결코 그 이름을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할 때에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끝까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34절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단아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들판에 아버지께서 보냈어요. 양을 치라고. 근데 주어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였냐? 그냥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 하나를 어떻게 이길까 하다가 하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고 하늘과 나 사이에 땅의 사이에 나만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님 이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이 밤에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나를 보호하옵소서.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그 밤에 곰의 발톱으로부터 누구를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신 겁니다. 곰과 싸울 때마다, 사자와 싸울 때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과 그 무게 앞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고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처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곰과 사자로부터 건짐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이 다윗 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누가 무섭지 않죠?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 곰과 사자 앞에서 결정적으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의 전투에서도 뭘? 나를 지켜줄 거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거라고는 목동 옥구와 돌멩이 하나가 다인 그 소년이 어찌 그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객기가 아닙니다. 이건 젊은 혈기의 객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감하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내가 너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지켜주리라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아갈고 라는 음성이 들 때에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른 거죠. 그때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떠오른 거죠. 내가 그리고 나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백기로 나가는 게, 혈기로 나가는 게 다윗의 성격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바람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시의 뜨거움은 피하셔야 합니다. 잠깐의 열정은 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참 잠깐의 열심은 많습니다. 잠시의 뜨거움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윗은 비록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임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겠지요. 여러분 제가 저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참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80년대 한국교회는요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백두대간 산척에 백두대간 산마다 기도원이 없는 곳이 없었고 기도하는 소리가 백두대간에 쩌렁쩌렁 울렸고 주일이건 뭐고 가릴 것 없이 주중이건 주말이건 다 기도하는 집회가 교회마다 있었고 저는 그 어머니의 치마따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겸하여 들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1년이면 4번씩 부흥 집회를 일주일씩 했던 교회들, 1년 내내 40일 특세를 마다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한국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될 때에 그 나라의 물질의 축복도 그 시대의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결심하실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죽은 믿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곧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자 할 때에 대신 그 생명을 보호해줄 만한 것을 사울이 찾다가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갑옷을 입혀줬는데 다윗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니까 되게 큰 군복이었고 어린 소녀에게는 당연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울이 이것을 입혀준 목적은 뭐냐? 이 골리앗이 칼 휘두를 때에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고 자기 깜냥이는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 세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이라고. 영어는 코스모스, 우주적인 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미 세상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세상의 것을 입히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입었습니까?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9절 중반절에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적인 것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울의 군복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편하지만 이게 너무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사울은 뭐가, 아니 도리어 다윗은 뭐가 익숙하죠? 돌멩이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냥 이 목동에 허름한 옷 입고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익숙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막 입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공격할 때 그 이것 입었다고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입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상처 주지 못하죠.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그 목동의 옷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만 같은 골짜기의 돌멩이가요, 세상에 그 사울이 입혀준 감옥보다 뭐합니까? 더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았던 존재인 거예요. 즉, 이 익숙함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 내게 걸쳐졌을 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불편하신 분 있으십니까? 단순히 허리 불편한 거 말고요. 아, 이 예배는 뭔가 내게 부딪힘이 많고 뭔가 이 예배는 내게 익숙하지 못하고 야, 몇 년째 나와도 이 예배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다윗이 입었던 그 목동 옷과 그가 들었던 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익숙해져야 될 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배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행할 때에는 전혀 기쁘지 않다가 이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여러분이 막 기쁘셔야 해요.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오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매너리즘. 하지만 여러분, 매너리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 익숙해지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이 입혀졌을 때 아! 이것은 세상의 것이야.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내 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내게 거쳐졌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세상과 싸울 때 내가 무엇을 입고 나아갈지 내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익숙할 것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만들어갈 것이고 모레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인생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대체에 불과 그 그래, 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놨던 암흑의 장로, 암흑의 목사, 암흑의 집사, 그래,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를 높여 사용하리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는 계속 유보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할 때 세상은 더 활개에 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골자처럼 세상은 더 활개에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일한 하나님과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시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익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